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모든 음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이 왕에게 바치는 모든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통과시켜 주어야지만 이 왕에게 갈수 있었지요. 느헤미야는 왕이 정적의 음모로 인해서 독이 탄 음료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믿었고 그가 준 음료를 받아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고향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죠.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벽은 또 불타버렸다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음식을 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기어코 큰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자로서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이나 수심이 있는 이 안색을 비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실 음료에 독이 타 있는지 아닌지를 검색하는 술관원이 내 앞에서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다. 왕이 볼 때는 참으로 좀 기분 나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서 수심이 비치고 말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의 얼굴빛이 변한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도 이 짧은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수색이 변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감지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왕의 앞에 있는 술을 왕에게 따라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자기의 얼굴색이 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섬기면서 낯빛 한번 변한 적 없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수색이 뜨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하고 왕이 직감했던 것이죠. 이에 2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페르시아는 왕이 곧 법이죠. 왕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자가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혹 독이 타 있지 않더라도 왕에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던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형감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느낀 두려움은 자칫 왕이 오늘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에서 온 감정이었던 것이죠. 평상시 이 성격이 차분하고 이 신중한 느헤미야. 그는 이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 거예요. 말 하나 잘못하면 여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대답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 고향 땅 이스라엘이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신에 그가 쓰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 앞에서 지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해 주십시오라는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아주 왕 앞에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주제였어요. 따라서 그 나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둘째로 페르시아인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열조의 묘실 때문입니다. 내 조상들이 무덤이 있는 성읍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왕가의 어떤 좀 공통적인 어떤 그 그라운드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들은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질문을 또 그에게 물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3절까지만 해도요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술관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을 따르다가 수색이 변화해서 왕의 의심을 샀습니다. 페르시아 국법에 따르면 이거 사형감이에요. 또한 법이 아니어도 왕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역시 바로 그냥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여 보인 얼굴빛의 변화 때문에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느헤미야도 아차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근심빛이 나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위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밀하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이 위기를 무엇으로 사용하세요? 놀라운 위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당한 위기는 사실 하늘이 준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기회로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느헤미야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깊게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미 지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의 머리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저 요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이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이 뒤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왕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짧은 그 순간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느헤미야는 입을 먼저 열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요. 고객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 결정들을 할 때 크리스찬 사업가 분들 중에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아련하면서 일하시는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대통령 앞에 나갈 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하나님 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짧은 순간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섬광 기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먹구름이 껴있는 그 하늘 가운데 한 줄기 짧은 빛이 갑자기 싹 내리치는 것처럼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딱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이 느헤미야의 묵도가 오늘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때에도 늘 기도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도움을 구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제 조리 있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왕에게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5절에서 7절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에게 구한 이 내용들이요, 지금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랜 묵상과 고민 끝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살림 감독하는 책임자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필요한 행정 문서, 필요한 물자의 양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것들을 또 준비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 동안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살아가고 있던, 전혀 고국과 상관없이 살아갔고 예루살렘 성을 태어나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발로 밟아본 적도 없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도요,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그가 충동적으로 급조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 CEO들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새로운 상품이나 어떤 거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면 대충 이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있는데 저거 되지 않을 일인데, 대부분 딱 그 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의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급조된 계획이나 요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많이 고민했구나. 이거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구나. 근데 왕이 볼 때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줬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하지 못했던 이 군사까지 붙여서 보내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에게 낯빛을 보여서 사나 죽나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있던 느헤미야.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가 구한 것,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붙여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역사서를 살펴보면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누가 기록했죠? 느헤미야가 본인이 기록했어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 왕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 모든 역사가 다 끝났을 때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역시 내가 평상시 잘 준비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역시 평소에 저처럼 성실해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죠, 라는 리앙스를 풍기면서 자신의 공로를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사건에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어찌 가능했는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옵소서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8절 마지막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한 소식 나를 어떻게 했어요? 도우심으로.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평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날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 상황 하나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미련하고 약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내 앞에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닫힌 문도 하나님 도우시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고백이 그거예요. 굳게 닫힌 이 아닥사스다라는 문을 그가 스스로 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그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요 굳게 닫혀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느헤미야가 당한 것처럼 정말 잠깐 그 짧은 시간의 방심으로 온 위기일 수도 있어요. 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그러나 아까 섬광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 기도를 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두려운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 이 묵도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도 있고 위기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고 저가 훗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벗어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